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진행을 맡은 두성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조국인 미국과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52%의 미국 사람들이 미국은 세계의 위대한 나라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일 우월하다, 탁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23%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의 68%는 미국이 과거에 비해서 국제적인 존경을 덜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미국에 대한 국제적 존경도가 떨어졌다고 답한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않고 있었고요. 85%는 정치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지만 응답자의 58%는 그런 변화가 가능할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명 중 2명,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68%의 응답이었는데요. 지금 미국 사회에는 만족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의 미국은 희망적이라는 응답이 평균 51%로 공화당 응답자의 37%, 민주당 응답자의 63%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독립기념일을 즈음해 여론조사기관 갤럽도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물었습니다. 근래 최저치였던 2020년에 63%보다는 높아진 69%로 나왔지만 2018년 전에 미국 성인의 4분의 3 이상이 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갤럽은 40년 사이 최고의 물가 상승과 잇따른 총기 참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최근 미국 사회의 큰 이슈인 연방대법원의 보편적 낙태권 폐기 결정이 나오기 이전의 조사 결과였음을 언급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모아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한 주간의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대통령 자유의 메달.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미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의 훈장, 대통령 자유의 메달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과 체조선수 시몬 바일스, 2018년에 타계한 공화당의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 애플의 창업가 스티브 잡스, 그 밖에 노동운동가, 시민활동가, 또 전쟁 참전용사 등 17명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가능성이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백악관은 올해 자유의 메달 수상자를 가리켜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인상적인 업적을 달성하거나 취약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데 일생을 바친 사람들, 또 지역사회와 전 세계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서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개척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 올림픽과 체조 선수권 대회 등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32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딛고 성폭행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최초의 남미계 대학 총장으로 기록된 텍사스 대학의 줄리엣 가르시아 전 총장,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미국 최고의 대학 총장 중 한 사람이고요. 평생 남서부 국경지역 학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적 환경을 위해서 헌신한 노력을 평가받았습니다. 뉴욕의 간호사 샌드라 린지 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보급되기 전에 스스로 임상시험 대상이 되겠다고 나선 코로나 전염병 대응의 선구자입니다. 미국 의료 종사자들 대상 백신 홍보와 정신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메간 라피노, 미국의 여성 축구 선수입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에서 미국을 이끈 주장 선수인데요. 최근 큰 뉴스였던 남녀 축구 선수들의 임금 평등 시대를 연 주역이었고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나서는 사회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미국 시민이 받는 최고 영예의 훈장, 올해 대통령 자유의 메달 주인공에는 여성 장군도 있습니다. 지난 1985년에 퇴역한 윌마 보트 준장, 미군 역사상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여성이고 군에서 성별 장벽을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폭격기 부대에 배치된 최초의 여성, 공군 준장으로 진급한 최초의 여군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 미키마우스 저작권. 어린이들의 친구, 어른들도 동심으로 이끄는 미국 월트 디즈니사의 상징 미키마우스가 저작권 문제에 휩싸였습니다. 생쥐를 의인화한 캐릭터 미키마우스는 1928년에 흑백 영화 증기선 윌리에 등장하면서 단박에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폭발적인 인기에 디즈니사는 여자친구 미니마우스와 강아지 플루토, 오리 도널드덕, 구피 등을 이어 등장시키는 등 기업을 대표하는 공식 마스코트, 터줏대감 역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말이면 초기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이 끝나면서 미키마우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문학작품이나 음악, 미술 등 창작물에 따르는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나라와 시대에 따라 그 보호기간이 다르고요. 개인이나 기업, 또 기타 상황에 따라서 저작권료 규모가 천차만별인데요. 세계적인 상품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료는 유통업계의 거물 중 거물로 꼽힐 정도로 디즈니사 전체 수익에도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의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의 약속된 기한이 다 돼서 이제 곧 공공에 내려놓아야 하는 시점이 된 겁니다. 디즈니사는 미키마우스를 지키려 하지만 정치권의 분위기는 싸늘하고요. 공공의 자산이 된 미키마우스를 반기는 목소리와 함께 지나친 상업화, 또 무분별한 사용으로 그 가치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 등 다양한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은 두 번 연장을 받은 특별 저작권입니다. 미키마우스가 세상에 관심을 받았던 1920년대 저작권은 최대 보호기간이 56년이었습니다. 디즈니사는 기한인 1984년 이전에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여서 1976년에 저작권을 19년 더 연장받은 소니 본호법, 일명 미키마우스법을 끌어낸 데 이어서 1998년에 다시 20년을 더 연장한 특별저작권으로 총 95년간의 재산권을 확보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이 다 지났고 더 이상 연장이 없다면 1920년대 초기 미키마우스 디자인과 영화 속 미키마우스의 성격 등 창작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차례로 미키마우스의 변천사를 고스란히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디즈니사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녹록치 않은 정치권 분위기에 공공의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상황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과 관계에 강한 잣대를 그었던 정치권과는 달리 디즈니는 상하이에 디즈니랜드를 개장하고 또 중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뮬란을 제작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는 디즈니의 중성적인 캐릭터와 또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 입장 등이 지지를 받아야 할 공화당 정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정치권의 분위기는 미키마우스만 특별 대우를 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대중은 디즈니사에서 분가할 미키마우스의 자유로운 활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오늘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미국 정찰기가 한반도 일대 출격이 잦아졌다는 보도가 독자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았네요.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미 공군 정찰기입니다. 코브라볼이 지난 3일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뒤 동중국해와 서해를 비행했고요. 지난달 24일에는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같은 기종의 정찰기가 일본 규슈와 히로시마를 지나서 일본 해를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탐지할 수 있는 미 공군의 첨단 정찰기인 컴뱃센트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장면이 군용기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인 리벳 조인트 등에 포착됐고요. 또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전자정찰기 RC-12X인 가드레일도 21일에 휴전선 인근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네, 코브라볼, 컴뱃센트, 어떤 종류의 정찰기입니까?
네, 미국의 코브라볼은 전 세계 3대뿐입니다. 먼 거리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컴뱃센트는 미 공군이 단 두 대만 보유한 기종으로 적의 레이더 전파와 방공망을 잡아내고 또 핵실험 시에는 전자파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앞서 지난달 16일 일본 상공에서 포착된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B-52H도 있는데요. B-52는 미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순항미사일 등 최대 32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반경은 공중 고비 없이 약 14,000여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네.
앞서 B-52H는 지난 5월에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당시에도 일본 상공에서 정찰 임무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 공군의 최첨단 전투기 F-35A 이 한국 도착 소식도 독자들이 많이 들여다봤더군요.
네, 전문가들이 미국과 한국에 엄청난 공중 지배 능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한 F-35의 전투기의 전개 소식은요, 지난 5일 주한미군이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5일 보도자료에서 알래스카주 알슨 미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F-35 전투기가 한국 공군과 함께 비행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말했고요. 한국에 배치된 미 공군 항공기는 한국의 F-35를 포함해 미국과 한국의 여러 항공기들과 작전을 펼칠 계획이고 그리고 숙달과 일상 훈련 비행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두 나라 공군의 상호 운용성을 발전시킬 것이며 이번 비행 훈련이 공군 대원들이 최신 군 항공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 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본토에 있던 F-35가 한국에 전개돼서 연합 훈련에 참여한 것. 이거 오랜만이죠?
네, 4년 7개월 만입니다.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군의 전략 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그런 합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F-35A는 적의 영공에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어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미 군사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요. F-35 전투기가 한국과 미국에게 엄청난 공중지배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괌에도 미군의 전략폭격기가 한 달 가까이 대기하고 있어서 또 주목을 끌고 있군요.
네, 죽음의 백조라고도 불리는 미 공군의 B-1B 랜서 전략폭격기입니다. 지난달 3일 괌 앤더슨 기지에서 처음 포착된 이후에 계속 괌에 머물고 있는 것이 VOA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괌에 전진 배치된 전략폭격기가 한 달 넘게 현지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위성 사진으로 찍힌 플래닛 랩스의 최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어도 한 대에서 많게는 석 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시간에 따라서 머물고 있는 계류장이 텅 빈 모습도 잡혀 정기적인 출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B-1B 폭격기가 언제까지 괌에 머물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펼칠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가장 먼저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 자산이 B-1B 랜서다. 이렇게 꼽고 있더군요.
네. B-1B 랜서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입니다.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서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서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고요.
네?
스텔스 기능을 갖춰서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B-1B 랜서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에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북한의 동해상 국제공역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참전용사들의 업적을 드리고 또 자원봉사 활동을 해온 한 한인 여성의 소식에 독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네요.
네, 김영권 기자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사는 한인 여성 김선아 씨 가족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의 인연과 활동을 취재했습니다. 김선아 씨는 올해 75인데요. 3살 때 겪은 한국전쟁과 그리고 전쟁 때 미군 통역관이었던 아버지 등의 배경으로 15년 전부터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에서 이 지역의 참전 용사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다양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요. 3년 전 아들 피터 씨와 함께 만든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한 웹사이트에서 참전 용사들의 한국과의 인연과 그리고 사연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참전 용사들을 위한 자원봉사라면 어떤 일일까요?
네, 고령의 참전 용사들은요, 혼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한국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봉사를 시작했다는 건데요. 병원에 함께 가거나 생일이나 성탄절 등 중요한 휴일에 선물과 카드를 챙겨 보내고요. 그리고 2년 반 넘게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마스크와 음식을 챙기는 등 참전 용사들의 누이동생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선아 씨가 함께한 동안 40명이 돌아가셔서 현재 29명의 참전 용사만 남았다고 합니다.
네. 자,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미군 참전 용사 얼마나 됩니까?
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요, 북한 공산군의 침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은 비전투 사망자를 포함해서 36,574명, 그리고 이 가운데 육군 481명을 포함해서 루이지애나주 출신 참전용사 589명이 한반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네.
미국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직원인 쉴라 프리츠 씨는 5일 VOA에 참전용사들이 모두 고령이라 하루가 다르게 규모가 줄고 있다면서 이 단체 등록 회원을 기준으로 지난달 현재 참전용사 8,289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후면 참전용사 대부분이 세상을 떠날 것이란 그런 설명입니다.
네.
김선아 씨는 다수의 참전용사가 전쟁 후유증으로 크고 작은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전쟁 중에 추위에 동상이나 총상을 입은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김선아 씨는 이런 참전 용사들의 잊힌 업적을 기리고 그리고 후세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웹사이트를 만들고 전문 사진과 영화 작가인 아들 피터 씨의 도움을 받아 참전 용사들의 사진과 글 그리고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네.
특히 지난달 지역에서 열린 한국전쟁 발발 72주년 기념식에는 아들과 함께 지난해부터 제작한 참전용사들에 관한 동영상을 상영해서 많은 참전용사가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고 행사 참석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핵 억제력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스위스 정보당국의 분석입니다. 스위스 연방정보국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술적 인내를 활용해서 인상적인 수의 새로운 현대적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실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보국이 최근 발표한 2022 정세보고서에 밝힌 내용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효과적인 단거리와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과 잠수함 같은 해저 플랫폼에 배치 가능한 시스템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히 북한은 올해 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겠다고 발표하고 3월에는 실제 ICBM 시험 발사에 나섰다면서 이 같은 일련의 행동은 북한이 여러 다양한 목표물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이 올해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새 탄도미사일 무기체계가 미국과 한국,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시사한 지적도 있다고요?
네,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음 단계로 미국령 괌을 정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위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특히 북한의 이러한 자산들은 주요 무력 충돌 초기 상태의 지휘 통제 시스템과 그리고 물류 작전 기지를 선택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참고해 적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능력을 무기 개발에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보고서는요, 북한의 이 같은 지속적인 무기 개발 움직임이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핵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미사일 방어 요소도 이 같은 억지력 개발에 통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고리에 두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과 17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네.
이어 북한은 핵무기 개발 분야에서도 비슷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플루토늄 기반의 수소폭탄과 그리고 우라늄을 기반으로 한 역내 타격용 전술핵을 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보고서는 이처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일부 분야에서 보여준 진전은 북한의 산업과 과학 역량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진전은요, 북한이 제3자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목표로 하는 산업에 대한 스파이 활동에 강력한 사이버 역량을 성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정찰기에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동중국해 출격이 잦아졌습니다. 주한미군의 F-35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과 한국에 공중지배 능력을 제공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고요.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헌신하는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즈에 살고 있는 김선화 씨의 소식, 그리고 북한이 대미 핵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했고 새로운 무기체계는 미국과 한국,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을 담은 스위스 연방정보국의 보고서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한 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하와이 사진 신부 천연이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5년 2월 28일 천연이는 어머니와 언니의 송별을 받으며 고향 진주를 떠났습니다. 그는 마산을 거쳐 부산에서 일본 시모노세키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기차로 고베까지 갔습니다. 그는 고베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배를 타고 13일이 걸려 이해 6월 20일 마침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습니다. 천연이는 훗날 직접 쓴 기록에서 일본을 떠날 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베나루에 당도하니 청청한 넓고 넓은 태평양 바다가 보인다. 그 중에 배가 보인다. 배 이름은 시베리아다. 그 배에 올라 요코하마에 당도하였다 한다. 거기서 선객을 실었다. 다른 선객들과 함께 시베리아호를 타고 쏜새같이 태평양 바다로 한국과 일본에 작별하고 둥실둥실 물고개를 넘고 파도에 부닥치면서 사흘을 갔다.
천연이를 실은 시베리아호는 천연이같이 일본에서 미국 하와이로 가는 사진 신부들을 싣고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 조선에서 미국으로 사진 신부가 건너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1908년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신사협약이었습니다. 한국대진대학교 김지원 교수는 신사협약이 원래는 일본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일본이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그 일본인과 한인 노동자들에게 여권 발급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의 이민을 제한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 국가가 서명을 하고 협정을 맺게 돼요.
그런데 이 신사협정에 예상치 못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을 배려해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나 그의 부모, 자녀, 배우자에게는 계속 여권을 발급한다는 항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있는 부인은 미국에 있는 남편과 결합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초에 미국인들은 이미 결혼한 일본인 남성이 본국 부인을 데려와 재결합하는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진 결혼이 성행하게 됐습니다. 결혼 상대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 사진을 통해 배우자를 고르는 방안이 등장한 것입니다. 특히 결혼을 위해 미국으로 가려는 한인 여성들은 일본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아 미국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독신 남자의 사진을 보고 결혼을 결정하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이른바 사진 신부가 생겨났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첫 한인 사진 신부는 1910년 12월 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최사라로 당시 23세였습니다. 신랑은 당시 38세의 사업가 이네수로 두 사람은 호놀룰루의 한인 감리교 목사 민찬호의 주례로 이민국에서 혼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대진대학교 김지원 교수는 미국으로 건너간 한인 사진 신부가 약 1,0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합니다.
한인 사진 신부는요, 이제 1910년 11월부터 1924년 그 이민법으로 중단될 때까지 왔는데 하와이하고 캘리포니아가 두 거점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하와이에는 약 951명, 미국 서부 연안 캘리포니아 쪽에는 115명의 한인 사진 신부가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총 1,066명이라고 이제 그렇게 대략적인 통계가 있는데 하와이 쪽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진 신부의 이주는 1924년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 안에서 다시 부상한 일본인 배척 움직임 때문이었다고 김주원 교수는 설명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니까 급속하게 일본인 배척운동이 다시 재개가 되는데요. 주된 원인은 신사협정의 결과 때문이었어요. 미국 정부가 신사협정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일본인 이민을 중단시키도록 배려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정반대였어요.
즉 일본인 이민을 규제하고 본국에서 이미 결혼한 여성을 미국으로 데려와 가족이 결합할 것으로 예상했던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사진 결혼을 통해 많은 여성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일본인 2세마저 급증하자 일본인을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일본인 배척운동의 본산지였던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전개됐던 것입니다. 일본인 배척주의자들은 신사협정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일본인 이민 배척이 연방법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1924년 이민법 내 배척 조항에 따라 일본인 이민이 전면 배척되고 사진 신부도 중단됐습니다. 그렇다면 한인 사진 신부들은 왜 미국행을 택한 것이었을까요? 20세기 초 하와이에서 한인들이 발행한 국민보의 사설은 이 문제에 대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본국을 떠나는 것은 각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되 그것을 다 함께 합하여 말하면 애국성이다. 그 본인은 대개 외국 유람을 한 애국지사의 남편을 얻어 그의 힘을 의뢰하여 공부도 더하고 사업도 경영하며 다른 날 대조선 독립에 성공한 부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보 사설은 이렇게 애국성이라는 거창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기는 자신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과 연관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지원 대진대학교 교수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이주한 한인 사진 신부 25명의 사례를 연구해본 결과 이주 동기가 원래 알려진 것보단 다양했다고 설명합니다.
주된 이주 동기가 이제 학업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욕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5명 중에서 15명, 즉 60%가 교육이 이주 동기였고 그 다음에 교육 다음으로는 일본의 그 식민지대 벗어나기 위해서가 3명, 그리고 결혼이 2명, 경제적인 이유가 2명, 그리고 알려지지 않음이 4명이었어요. 그래서 사진 결혼인데 굉장히 결혼이 이주 동기로는 그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김주현 교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당시 한국 여성들의 수동적인 모습과는 달리 사진 신부들의 자기 삶에 대한 적극적인 선택 의지가 강력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연희도 자신의 기록에서 사진 신부가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그때는 외국 갈 희망에 사랑이고 무엇이고 아무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고 자유의 나라에 갈 생각밖에 없었다. 시집에 가서 남편과 사랑하고 살겠다는 마음은 둘째요. 외국 가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 서둘러 주선하였다. 하와이 오면 천당에 오는 줄 알고 미국이면 다 천당인 줄 알고 일본 사람들 꼴보기 싫으니까 안 보고 내 자유를 찾아간다고 좋아했다.
천연이는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답답한 현실을 떠나 부유한 나라 미국 또는 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문옥표 명예교수는 천연이의 미국 이주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뭐 나라 주권도 빼앗기고 집안도 어렵고 또 당시가 전통적인 남녀 차별이 있으니까 여자아이들은 공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여자들은 그저 자유롭고 부유한 나라 미국으로 가면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문옥표 교수는 또 천연이는 그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배움이 없었던 소녀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 천연이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거는 그 당시에 뭐 한국의 여성들의 취향이라는 게 굉장히 낮았고 거의 공부하는 여자들이 없었을 때 천연이는 그래도 한 기독교 계통의 그 선교 학교에서 한 6년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달랐죠.
20세기 초 하와이로 이주한 사탕수수 노동자들에게 사진 신부로 간 다른 여성들과 비교하면 천연이는 가정 형편이 나은 편이었고 교육도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거기에 천연이의 미국 이주를 막을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없었다는 점, 또 많은 자식을 잃고 기독교로 개종한 어머니가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천연이가 사진 신부로 가는 것을 허락한 덕에 천연이는 하와이 사진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연이는 부푼 꿈을 안고 자유의 나라 미국으로 향했지만 고된 인생길이 천연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이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30년대 헐리우드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30년대 미국인들이 라디오 앞에 모인 것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가 큰 이유였습니다. 음악은 라디오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악보다 미국인들에게 훨씬 더 인기를 끌었던 것은 새로운 배우들이 출연하는 흥미진진한 라디오 주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리고 출연자들이 들려주는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얘기에 울고 웃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라디오를 들을 때는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경제 대공황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1930년대 라디오는 대공황으로 힘들고 지친 미국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로 모이게 했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스윙 재즈와 클래식 음악, 청취자를 웃기고 울리는 훌륭한 코미디 프로그램과 함께 1930년대는 그야말로 라디오와 대중매체 황금기였습니다.
라디오와 더불어 미국에서 할리우드와 미국 영화 산업이 훨씬 더 숙련되고 영향력이 커진 것도 1930년대였습니다. 그동안 나온 영화는 무성 영화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1930년대에 유성 영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영화감독은 배우가 대사를 하는 영화를 만들어 내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성영화 시대를 넘어 유성영화가 등장하자 미국인 수백만 명이 영화관을 찾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영화 산업을 주도하는 할리우드는 바쁘고 멋진 시기를 맞았습니다.
유성 영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매력 넘치는 새로운 배우들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용감한 선장들과 보이즈타운으로 2년 연속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스펜서 트레이시와 미국의 고전 할리우드 황금기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배우 베티 데이비스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미국인들은 또 모닝글로리로 1934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캐서린 헵번과 1930년대 가장 유명한 아역배우였던 셜리 템플이 출연한 영화에 열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 가장 유명한 영화는 클라크 게이블과 비비언 리 주연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였습니다. 1930년대에 작품성이 뛰어난 훌륭한 영화가 많이 제작됐습니다. 프랭크 캐프라 감독의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프랭크 로이드 감독의 바운티호의 반란, 그리고 윌리엄 디터리 감독의 에밀 졸라의 생애 같은 뛰어난 작품들이 모두 1930년대 영화들입니다.
1930년대 라디오 방송과 영화 산업의 성공과 더불어 미국 신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디오와 영화가 대중의 인기를 끌면서 신문사 경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디오가 보편화돼도 미국인들은 여전히 신문을 사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신문 광고 대신 라디오 광고를 선택하면서 신문사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기업은 신문 광고 지면에 자기 제품을 알리는 대신 라디오 광고를 이용해서 홍보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의 거의 절반가량이 1930년대에 발행을 중단하거나 더 큰 회사와 합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르자 경쟁 신문사가 있는 도시는 미국에서 120개 도시에 불과할 정도로 신문사가 줄었습니다.
주간지와 월간지 역시 일간신문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쇄 매체는 기업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라디오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잡지가 이 경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시기 라디오나 영화와의 경쟁에서 크게 성공한 두 잡지는 라이프와 리더스 다이제스트였습니다.
라이프지는 누구나 즐겨볼 수 있는 얘기들을 실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영화 배우에 관한 정보나 새로운 사건에 대한 기사, 일반 가정이나 농촌의 일상생활 모습에 관한 소식을 얻기 위해 라이프를 사서 봤습니다. 라이프에 실린 사진 역시 어디서든 최고였습니다.
라이프지와 함께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다른 잡지나 여러 출처에서 발췌한 얘기를 더 짧은 형태로 만들어 실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책 대부분은 당시 할리우드 영화와 비슷했습니다. 이 시기 작가들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미국인들이 어떻게든 고민을 잊을 수 있게 돕는 데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가들은 돈도 더 많이 벌었죠. 실제로 1930년대 활동한 여러 작가는 수익성이 있으면서 수준도 높은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책을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싱클레어 루이스예요. 1930년 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싱클레어 루이스는 저서 그 일은 이곳에서 벌어질 수 없다 해서 다가오는 파시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역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존 스타인백은 1939년 분노의 포도를 발표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인물은 미국의 제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입니다. 노시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제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치른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보다 5대를 앞선 대통령이었습니다. 1845년부터 1849년까지 단임으로 임기를 마쳤지만 그는 재임 중 미국 영토의 3분의 1 이상을 넓힌 커다란 업적을 남겼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오늘날의 텍사스,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오레곤 등을 미국에 합병함으로써 동부 대서양 연안에서부터 서부 태평양 연안까지의 전 대륙을 통치하는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지방의원과 주지사를 역임했지만 워싱턴 정가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는 가장 덜 알려진 대통령이면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제임스 녹스 포크는 1795년 11월 2일 워싱턴 DC에서 약 640여 킬로미터 남쪽 노스캐롤라이나주 맥클렌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지 20년도 채 안 된 당시에 아직도 개척 중인 지역의 통나무 집에서 10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가족은 좀 더 서쪽인 테네시주 콜롬비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측량기사와 농장주, 기업가로 성공해 부유한 집안을 이루었습니다.
포크는 키도 작고 몸도 허약했지만 머리는 명석하고 의지는 강했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요도결석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마취제가 개발되지 않은 때여서 대신 브랜디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그는 끄떡없이 통증을 견뎌내며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포크는 1818년 명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졸업하고 테네시주 내시빌의 유명 변호사 밑에 들어가 법을 공부했습니다. 1920년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콜롬비아에서 법률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제임스 포크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건 1823년 테네시주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였습니다.
포크는 1824년 테네시 토박이 세라 칠드레스와 결혼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딸로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두지 못했습니다. 세라는 남편의 정치 생애 내내 가장 가까운 조력자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 부인이 됐을 때 세라는 매력적인 퍼스트 레이디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을 접대했지만 독실한 장로교 집안의 딸인 세라는 백악관에서 술을 금했고 댄스, 연극 공연, 경마 등 오락을 자제했습니다. 남편이 키가 작아 모임에 등장할 때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자 대통령 입장 때 국가 수반 행진곡 Hail to the Chief를 연주하는 전통을 만들 정도로 사려 깊은 여성이었습니다.
1825년 테네시 유권자들은 제임스 포크를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는 무려 7번을 연임하면서 하원의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의회에 있는 동안 포크는 같은 테네시 출신이자 정당도 같은 앤드류 잭슨 제7대 대통령의 열렬한 흠모자가 됐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수만 년 동안 살아온 인디언 원주민들을 고향에서 몰아내고 광대한 지역을 백인의 영토로 만들어 비판도 받았지만 유럽에서 온 개척민들에게는 영웅이었습니다.
포크는 그런 잭슨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각 주의 권리를 옹호했고 합중국은행 Bank of the United States를 해체했습니다. 대신 1846년 독립적인 재무성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될 때까지 이는 국가재정제도의 기반이 됐습니다.
이처럼 포크가 열렬한 앤드류 지지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앤드류 대통령의 별명인 올드 히코리, 늙은 고집쟁이를 빗대어 영 히코리, 즉 젊은 고집쟁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포크는 1839년 의회를 떠나 테네시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선에서는 2회 연속 패배했습니다.
주지사 선거에서 패한 지 1년 후인 1844년 포크는 뜻밖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과거 한 차례 대통령을 역임한 마틴 벤 뷰렌이 유력해 보였지만 재선에서 떨어진 기록 때문에 민주당은 그를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포크는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 즉 미국 최초의 다크호스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포크 후보는 켄터키 출신이며 휘그당을 창당한 노련한 정치인 헨리 클레이와 대결했습니다. 휘그당은 제임스 K. 포크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선거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정치 경험이 없는 인물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영토 확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포크 후보의 텍사스 합병 공약을 환영하며 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포크는 49.5%의 득표로 아슬아슬하게 앞섰습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표결에서는 170대 105로 비교적 큰 표차로 이겨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제임스 포크의 나이는 49세, 그때까지의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었습니다. 일벌레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는 새 대통령은 즉각 과감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관세 인하, 독립적인 재무부 설립, 오레곤 영토 확보,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합병 등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포크 대통령이 취임하던 당시 남부의 텍사스 문제 처리는 큰 과제였습니다. 멕시코 영토이던 텍사스는 미국인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독립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텍사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속 독립공화국으로 존재하는 것, 또 하나는 미국의 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멕시코는 당연히 독립이든 미국 편입이든 텍사스가 떨어져 나가는 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텍사스의 미 합중국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포크의 반대파들은 노예주가 더 늘어난다며 텍사스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선거운동 때부터 텍사스와 오레곤 전역을 미 연방으로 편입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 포크 대통령은 텍사스 의회가 미국의 주로 편입되는 안을 통과시키자 주저없이 그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면적 약 7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3배가 넘는 땅이 미국 영토가 됐습니다.
1845년 텍사스가 미국에 합병되자 이제 남부 국경은 멕시코가 됐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국경선에 미군을 보내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멕시코의 리오그란데강을 국경선으로 인정해주면 멕시코가 미 국민들에게 진 빚을 갚아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제코리 테일러와 윈필드 스콧 장군 등을 보내 멕시코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이를 저지할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리오그란데 강을 따라 국경이 확정되면서 오늘날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아리조나, 뉴멕시코, 콜로라도, 와이오밍주 등 광대한 지역이 미국 영토가 됐습니다. 미국은 그 대가로 1,500만 달러를 멕시코에 주었습니다. 이곳에 살던 스페인계 시민들은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1846년 영국과 맺은 오레곤 조약에 근거해 또 하나의 거대한 영토를 합병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쟁이 아니라 협상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오늘날의 워싱턴주, 오레곤, 아이다호, 몬태나, 와이오밍주가 미국 영토로 변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1846년 아이오와, 1848년 위스콘신주도 미 합중국에 편입됐습니다.
그 같은 과정에서 격렬한 반대와 비난도 있었지만 포크 대통령은 강력하게 확장 정책을 밀고 나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도달하는 전 대륙을 미국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1차 임기 4년 동안에 약속했던 거대한 사업들을 모두 끝냈습니다. 이 외에도 포크 대통령 재임 중에는 해군 사관학교, 스미소니안 연구소, 내무부 등 주요 기관이 등장했습니다.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1848년 재선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임으로는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자카리 테일러가 휘그당 후보로 나서 당선됐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1849년 3월 백악관을 떠나 고향인 테네시주 내시빌로 돌아갔습니다. 재임 중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포크 대통령은 퇴임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용맹하고 고집스럽던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1849년 6월 15일 53세로 타계했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면서 아내에게 나는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했소라고 말했습니다. 세라는 그 후로도 40년 이상을 더 살았습니다. 포크 대통령의 유해는 내시빌의 포크 플레이스에 안장됐다가 부인이 사망하자 함께 테네시 주 의사당으로 옮겨 안장됐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단임으로 임기를 마쳤지만 재임 중 미국 영토를 엄청나게 늘려놓은 미국 제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한은 2022년에 31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는 6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1기의 중거리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2기를 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또 평양은 5년 만에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도발에 직면해 미국은 5월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위험한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13개 나라가 이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은 무산됐습니다. 6월 8일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프리 드로렌티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정치 담당 고문은 이 같은 거부권 행사는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엔 안보리 13개 이사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으며 모든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 하지만 이 두 나라가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드로렌티스 대사는 올해 초 러시아와 중국이 한계 없는 파트너십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이 기구의 집단적인 이익보다 더 크거나 우리 모두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다자적인 기관을 초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평양과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를 다시 한번 표명했으며 외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또 동맹국들과 함께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양자적, 다자적 제재 이행을 추구한다는 것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제프리 드로렌티스 대사는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또 동맹국과 파트너 그리고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또 비확산의 가치를 위해 쉼 없이 꾸준히 그리고 투명하게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